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리즈 제목을 제1계명 시리즈 이렇게 붙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그게 첫째, 둘째 계명이라 생각했고 제1계명,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보다 주님의 모습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애를 써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열망하실까? 여전히 나를 애정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 그리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수치와 정죄감이 가득 느낄 때,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열망하는 대상인가? 이것은 개인 내면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저는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열망하시고 찾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께 여전히 진주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 시작을 주도하셨던 주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 작업을 끝내는 완성하실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에 위치한 흑해 블랙시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한 계획을 추진했지만 복음의 지휘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간섭하세요. 이 성령님의 개입 간섭하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착한 일의 시작, 선한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6장 7, 8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 8절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그 트로이 목마 사건 배경이 되는 그 도시 있죠. 트로이가 이게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로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경험합니다. 이곳에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곳에서 말씀 전하려고 해도 뭔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이것을 체험하죠.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 머물던 사도에게 어느 날 밤 환상이 열립니다. 어떤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남자가 바울을 향해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언어와 그가 입고 있는 의복을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거기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죠.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이제 환상이 거쳤습니다. 이게 뭐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당분간 접고 여기도 중요하지만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시 말해서 빌립보로 건너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바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지금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 곧 건너가지 아니하면 일주일 내에 아니면 한 달 내에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의 선교 계획에 개입해서 그의 발길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들에게 시작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착하심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일하셨다. 그 시작이 있었다. 지난 주일 5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죠, 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구절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죄 처리가 필요로 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실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선교 일정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 계시를 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며 구원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주께서 바다 건너편에 사역 중이던 사도 일행을 이곳으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못난 부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정죄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것을 몇 주 동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죄의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 그리고 습관적인 어떤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올리브쌤이라고 있어요. 미국인 이제 영어 강사 올리버와 한국인 아내가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들 사이에 이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름을 체리라고 지어요. 체리가 태어나고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영상이 이제 올라오는데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 체리의 그 머리가 살짝 찌그러진 것 같다.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글로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 부부가 소아과 병원에 검진해 봤더니 그 말이 사실로 밝혀져요. 두개골이 살짝 뒤틀려져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맞춤형 헬멧을 쓰고 교정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아이에게 이제 적용하죠. 우리는 자녀를 계획해서 얻었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챙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올리버쌤의 부부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뭐 식습관이라든지 잠버릇이라든지 뭐 체질이라든지 우리 아이는 당근을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김밥 주면은 중간에 당근 빼내고 먹고 이 엄마가 알아요. 잠버릇이 고약해서 침대에 떨어지고 아빠가 그것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몸 안에 무엇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때로는 고민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마태복음 10장 30절은요, 한번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아예 두개골이 좌우가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아이의 머리털 몇 개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소아과 의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깊숙하게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23장 9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기 주목하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뭐라고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부인하는 말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만 아버지 역할을 해요.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세상 떠나셨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알고 있는 그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차원으로 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선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 작업이 이미 시작된 지점이 있었고 그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머물고 있던 사도 일행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 빌립보로 건너오게 하셨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듣게 함으로써 빌립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 읽어가면서 아시니까 이 한 부분만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지진으로 감옥이 흔들리면서 위기에 처한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까 16장 앞에 부분 읽었을 때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죠. 가장 절실한 도움이 무엇일까요? 나를 도우라. 무엇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도와달라는 건가? 옷이 없으니까 옷을 좀 달라는 건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그 절실한 도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 빌립보 간수가 지금 한 이 질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남녀가 둘이 하나 됨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듯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선포입니다. 온 가족이 그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님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처럼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도상에서 보시면 올림푸스 산에서 백 몇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이 어떤 곳입니까? 헬라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만신전, 중요한 열두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들이 말하기에 신성하게 여기는 산입니다. 그 올림푸스 산으로부터 백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적인, 죄악의 삶을, 우상 숭배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열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누구요? 마게도냐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줌으로써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영혼 구원받.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러한 삶을 살던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구원 계획의 시작,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여기 보세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일이 계시를 맺어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느낄 그 기쁨과 행복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한 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보인 드릴 수 있는 점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들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였죠. 어떤 면으로 봐서도 이렇게 배륜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열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이 진리가 내 마음을 터치할 때 지금 나에게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가, 치유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삶을 낭비하던 아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득 담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과연 누가복음 15장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과장해서 좀 더 지나치게 묘사한 것일까? 아니면 이보다 훨씬 큰데 인간 경험 가운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일까? 지금같이 주님께서 21세기에 나타나셔서 비유를 쓴다면 뭐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뭐 마약도 하고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때 주님 당시에 방탕한 생활로 삶을 낭비하고 죄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죄밖에 안 지었는데, 재산을 낭비했는데,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일까? 정말 그럴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을 때, 아, 그러니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이 죄를 이기는 전략이 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왜 부모인 내게 열망의 대상인가? 내 몸을 통해 태어난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집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 만들고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의 감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진실을, 내 감정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실을 성경의 도우심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실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정리한 가치관, 패러다임, 내가 학습한 것을 가지고 내린 그 결론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의 몇 가지 실패, 나의 습관적인 어떤 죄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망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점수가 거의 다 까먹은 상태인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신다고요? 그렇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철저히 실망하셨다. 이미 나를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가지 잘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될 수 있으면은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달려가서 그 주님을 추구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보다도 거리를 띄우는 가운데 최소한 종교적인 의무만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면은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 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 수제자니까 열두 제자 가운데 항상 1번의 위치에 오는 그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겠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 그렇다입니다. 베드로를 주 예수님께서 열망하셨을까? 그렇다입니다. 자, 제가 이 논의를 조금 진행하기 전에 거역적인 것과 육신적인 연약함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요. 거역적인 것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반복된 죄의 습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자, 베드로에게 육신적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열망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영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열망했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옛날 어릴 적에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시골에서 저녁 먹고 시골 아이들 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녁을 한 공기 크게 먹고 난 다음에 간식으로 옥수수 먹고 고동도 따먹고 하여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엄마 그러죠. 가서 숙제해라. 나중에 잠이 와서 숙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계속 그 곧장 자리를 뜨는 대신에 한두 시간 더 머물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책을 펴서 숙제하려고 하면 막 졸음이 쏟아져서 숙제 못하고 이제 학교 가죠. 숙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아이였을 때 육신적, 신체적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적 연약함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이니까 이제 그 복음서가 다 끝날 때쯤 아닙니까? 26장, 27장, 28장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 고백이 진심일까요? 그럼요. 진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자기에게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건장한 어부 출신의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지금 신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성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 연약함이 어느 수준인지 모른 채 이 말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도전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몇 시간 뒤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자신의 연약함이, 육신적 연약함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상태를 모른 채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죠. 제가 세 번 부인하는 그 구절만 차례차례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첫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두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대상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설을 넣어서 부정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피고인이 경찰서에 와서 수사관에 의해서 신문하는 과정에 범인과 연루된 어떤 사실을 집요하게 질문받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났지? 전화했지?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강한 부정을 합니다. 아주 센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그런 새끼 만나본 적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베드로의 부인이 그런 차원입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3년 반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그런데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욕설을 넣어서 그 사람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독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닭 소리가 울립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의 죄와 실패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주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준 실패자로 여겨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님을 이렇게까지 부인한 나는 그분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전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회당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불러주시는데 아니다. 그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을 그으셨고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매주 한 번씩 회당에 가는 정도로만 나는 그 선을 지키겠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갈등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다 걸려 있습니다. 거듭된 영적 실패로 말미암아 생긴 수치감과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좌절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러한 정죄감과 수치감이 지속되면요. 희한하게도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죄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도 열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의 열망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타락한 삶에 방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역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즌을 지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 무엇을 하실까? 내 삶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을 찾지 아니할 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열망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지속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고 계시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제자들 이곳 저곳 이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40일 동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옵니다. 기도 힘쓰지 않습니다. 뭐 하는가 하면은 낚시하러 갑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 가운데 이상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지워지지 않은 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세요. 이들은 배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투망 작업하면서 고기 얻기 위해서 작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 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는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이 구절 묵상하다가 제자들은 제자 요한은 10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었습니다. 어른들이에요. 다 큰 어른들을 어린이들로 부른다는 게 얘들아 어린이들로 부른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처럼 여겨졌어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조금 가볍게 했나? 라고 해서 헬라 원문을 뒤적여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파이디아, children, 그렇게 부르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보시는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말도 있고요. 주님의 사도라는 말도 있고, 주님의 군사라는 말도 있고, 주님의 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파이디아, 얘들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그 열망을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생산적입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열 개를 지시하면 한두 개 정도 하고 일곱 개는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열망의 대상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고 뭔가 문제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틀어쓰다도 이 아이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컨베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우리는 고기가 몇 마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153마리니까 참 많죠.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찢어지지 않을까라고 염려할 정도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그냥 어스름한 새벽에 누군가가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얘들아라고 부르니까 새벽녘에 바닷가에 일찍이 나온 누군가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말대로 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끌어당기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수확합니다. 아,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생각이 연결됩니다. 주님하고요.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삼인칭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이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세계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복음서를 거듭해서 읽고 압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하나의 복음서가 더 추가됩니다. 요한에 의해서요. 나이가 많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사건을 추가합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 왜 이런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도록 섭리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으며 그 가운데 영적인 도전 가운데 또 성령 충만했다가 그렇지 못한 채로 또 주저앉은 경우도 많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 실패와 정죄감으로 짓눌리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실패 감정,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사랑과 열망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 정죄감.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또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그 실패와 정죄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내면 감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셔서 옛날처럼 찾아와 주셨으면 나와 함께 친근히 대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두 개의 감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어부들이 보통 작업할 때 우통을 벗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더우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때 베드로를 지배했던 그 감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 부족한 것뿐인데 왜 사랑을 할까? 부모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면 그 자녀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차원이겠지만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은 보는 이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BTS가 그 그룹 멤버가 지금 7명인가요?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내 그 비슷비슷하지만 내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 취향이. 그 7명 가운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을 덜 좋아하는 그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더 잘생겼는데 왜 너는 이 사람에게 그 매료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감정적인 메이크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은 보는 이 시선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부모의 눈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진실일까?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아, 나에게 뭔가 걸려있구나.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시시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걸지 않으셨을 거야. 이 제대로 된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반자로 섭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거룩한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신부 영원한 동반자로 하나님 앞에 섭리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해나가신다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 내재되어 있음을 감지하는 것이죠. 내 눈에는 내가 놀라운 이 모습이 아름다움이 대단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에는 보이는 아름다움.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품고 열망하여 극히 귀한 진주로 여기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열망하시고 지금 그래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 주 안에 들어온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에 항복한 그 이후에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쁘시게만 하는 어떤 예배자로서 승승장구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처럼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나 아프로디테나 포세이돈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며 깊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값진,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시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일정을 환상을 통해서 취소시키고 그 도시로 오게 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쉽게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주님. 그들에게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열망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추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품고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열망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데 그것이 내 심령에 어떤 거룩한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망이 됨을 알 수 있도록 성임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 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열망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강한 은혜의 역사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